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호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요. 1년 중 가장 해가 길다는 하지였습니다.
네. 지구 북방부에 있는 나라들이 이날 1년 중에 가장 긴 낮 시간을 보냈죠.
네. 이날 이 태양열을 가장 또 많이 받으면서 하지를 기해서 또 몹시 더워지게 되고요. 네. 장마가 시작되는 지방도 생긴다고 해요.
네. 한국은 장맛비가 벌써 시작됐다고 하죠.
네.
이맘때면은 북한 수해 염려도 커지는데요. 올 한 해도 잘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예. 매년 반복되지만 해마다 피해는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오늘 내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입장, 또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 소식과 또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넷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오늘 첫 소식의 무대는 워싱턴입니다. 지난주에 이곳에서 미국, 한국, 일본 이 3개국의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형식이었죠?
그렇습니다. 6자회담이 언제 다시 열릴진 기약할 수 없지만 미한일 3국 대표들은 지난주 참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미국에선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나섰고요. 한국에선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또 일본에선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워싱턴으로 날라왔습니다.
네.
각국이 18일 먼저 양자회담을 했고요. 다음 날 19일이죠. 3자회동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반도 정세가 워낙 그 오르락내리락해서요. 서로 그 조율할 게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 북한이 고위급 미북 회담을 제안하는 바람에 더욱 얘기할 게 많아졌습니다.
네.
북한이 대화 공세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대화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뭘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6자 회담 관련국들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예상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강조된 걸로 아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네. 19일 회의가 끝난 직후에 국무부가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에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길이 있고, 또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평가할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네.
결국 세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더 높인 거 아닌가요?
예,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이 더 강화된 것이 아니냐, 그 여부인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국무부 발표는 물론 기존 입장을 좀 더 강조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렇습니다만 이번 회담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발언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미북 간 2.29 합의 내용보다 더 강화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데 세 나라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모두 북한에 더욱 무거운 의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2.29 합의 이상의 수준이라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예, 조 본부장이 그 부분까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지난해 도출됐던 2.29 합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식량 지원을 대가로 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또 핵미사일 실험 유예,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입북 허용, 이런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게 골자거든요.
네.
그럼 이보다 강력한 비핵화, 언론에서는 소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해당 대응은 내용은 뭔가 하면 일단은 핵포기 원칙 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점은 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얘기를 했던 조건 아닌가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윤 장관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9.19 공동성명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게 미국 정부와 조율을 거친 결론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핵포기 원칙 표명이 소위 2.29 합의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게다가 핵포기 원칙을 천명하라는 요구는 뭐 중국과도 이견이 없는 말하자면 공동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밖에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복귀 역시 조건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영변 경수로 건설 중단이라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준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로 풀자라는 제안은 했는데 미국은 대화 조건을 더 높게 제시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예, 그럼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미국에 대화를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우선 핵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면서 일본, 한국에 이어서 이번에 미국에 접근하면서 세 나라 간 공조체제를 흔들려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엿보는 동시에 한국에는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압박 신호로도 읽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지금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 원칙이라든지 또 북한의 주변국 들과의 대화를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렇게 한국, 미국 등의 차례로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중국에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의 대화 제안과 배경 여기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반응과 대화 재개 원칙 백성원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과 중국 관계 살펴보죠. 이현철 기자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송된 미국의 공영방송 PBS와 인터뷰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도발과 성명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를 중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의 의도를 호도하고 문제를 외면하려 했지만 지금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국과 전략적 대화에 나설 용의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네.
당시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동안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달 초에 오바마 대통령과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서 특히 주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베이징에 급파했단 말이죠. 북한이 중국에 다시 손을 내민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은 19일 베이징에서 장혜수의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회담했는데요.
네.
오전에 시작돼서 오찬으로 이어진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가 양자 관계와 한반도 정세 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 이번 회담의 명칭이 그 북중 외교 부분 전략 대화였어요.
네.
그 전략 대화라는 그 표현 자체는 아주 그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런 표현을 쓴 의도는 뭘까요?
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처럼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 국가 간 관계로 설정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북한 측 대표인 김계관 제1부상이 중국을 찾은 것이 그 작년에 2월 베이징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한 이후에 처음인데요. 네네.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 제1부상은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서 두 나라 사이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게 나가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제1부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은 관련국들과 육자회담을 포함한 어떤 형식의 회담에도 참가해서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계관 부상이 중국의 장예수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났는데요. 중국 쪽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중국은 북중 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 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관련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고 초기에 육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련해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 같은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네요.
네네. 중국 정부가 북핵 육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에 나타난 긴장 완화 분위기는 각 당사국의 공통 노력의 결과로 매우 어렵게 찾아온 것이라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북한이 그 최룡의 특사이어서 이번에는 김계관 제1부상을 베이징에 파견했는데요.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특히 방중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용의 특사 이후에 20여일 만에 북한의 대미 외교 실세가 긴급 투입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을 상대로 외교 총력전을 벌이는 다급함까지 느껴진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 분석의 이면에는 중국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관측이 깔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각종 제재성 압박을 가하면서 최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호응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번번이 저지해왔던 중국이 최근에 미미한 변화를 보이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살펴봤습니다. 뉴스 초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마빈 게이가 부릅니다. What's going on? Hey, what's up, man? Brother, what's up? This is a good recording, man. Yeah, brother, like it. Stop. Right on. 시사와이드 계속해서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유럽의회를 방문했군요.
네. 지난 19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킹 특사는 유럽의회와 협력하에 작년부터 이런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킹 특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해 뭔가 변화하지 않겠냐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실망적이란 겁니다. 잠시 얘기를 들어보시죠.
Kim Jong-un's changes have proven to be more a difference of style than of substance.
지도자 김정은은 겉모습, 즉 스타일 변화에 치중했을 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그 민생이나 인권 개선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킹 특사는 지도자 김정은이 집권 이후 국가 자원을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그리고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사치품 구입에 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계속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고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킹 특사는 미국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계속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먼저 국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North Korea can choose to invest in feeding and educating its citizens rather than developing nuclear.
비핵화와 주민들의 인권 존중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고 또 국가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보다 인민을 먹이고 교육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계속 국제 원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등을 돌리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계속 깎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지난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무려 80개 이상의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Over 80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sued statements criticizing North Korea.
게다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아예 표결도 없이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여부를 규명할 인권 조사 위원회 설립 결의안이 채택됐다고도 말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인내심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국제 사회가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 장벽을 허물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독일에서는 북한 인권 국제 회의가 열렸죠.
예. 제12회 북한 인권 난민 문제 국제 회의가 지난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 시민 연합과 독일의 공산 확정 피해자 협회가 공동 주최했는데요. 독일의 요하임 게하우크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보내 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축사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독일에서 독재자란 개념은 기억과 청산의 대상으로 남아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끔찍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독재 정권이 외부를 향해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폭정을 행사해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북한 정권을 비판했네요.
그렇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서 인간의 권리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회의 결과 어땠습니까?
이 행사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과 독일 독재청산재단의 대표, 또 옛 동독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독일 외교부 당국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독일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과거 공산정권에서 당한 인권유린은 북한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상황이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행사에 참석했던 한국의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산체에서 독재적인 그 폭압정치에 희생이 된 건 마찬가지인데 오늘 얘기의 많은 증언자들은 자기네들은 폭압정치에 희생을 당했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서의 그 인권유린이라든지 폭압 받는 거에 비하면은 사치스러운 거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의 지금 현재 인권유린이 너무 심각하다는 데 의견 모았습니다.
예, 김서구 전 차관은 독일 의회가 탈북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독일 외교부 역시 북한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데 북한 당국자가 반응을 보였네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기자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적대적 정치 모략의 산물이다. 이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뉴스 초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국 중에 하나라고 분류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성원 기자와 함께 정리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무부가 북한을 다시 인신매매국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어떤 근거에서였나요?
네, 인신매매 방지 기준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올해 인신매매 실태 성적을 3등급으로 매겼는데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2003년 이래 11년째 최저 등급을 받은 겁니다.
네,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점이 있습니까?
네,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북한 여성들이 그 중국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들 가운데 일부 여성들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지만 중국 남성들과 강제로 결혼해 식모가 되거나 사창가 또는 인터넷 성행위 업소에서 매춘부로 전락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범죄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인신매매 조직은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양국 국경 경비대원들과 공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를 발견해도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북한으로 추방돼 강제 노동형을 비롯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네, 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국가 등과의 계약을 통해 해외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 측 관리원들이 지속적인 감시로 이동과 통신이 제약됐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임금까지 대부분 뜯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에 북한 근로자들이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만 명에서 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출신 러시안 벌목공들은 1년에 단 이틀간 휴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귀국 후에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증언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는 10만에서 20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꼬집으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식량, 의료시설 부족, 구타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사회, 정치, 경제, 인권 상황을 개선하면서 강제 노동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북한 말고도 3등급을 받은 나라들은 또 어느 나라였습니까?
네, 북한 외에도 19개 나라에 3등급을 줬는데요.
네.
쿠바, 리비아, 시리아, 이란, 수단, 짐바브웨를 비롯해 지난해 2등급을 받았던 중국과 러시아도 3등급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네, 네. 한국은 어떤가요?
네,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1등급 국가로 재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이 매춘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남성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또한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최근 유엔이 탈북 난민들의 통계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알아보도록 하죠. 탈북 난민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네,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가 19일 발표한 세계 난민 유형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현재 난민 지위를 받아 살고 있는 탈북자는 전 세계적으로 총 1,1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계 각처에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자는 1,027명으로 알려졌는데요. 단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외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뒤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탈북 난민 수가 전에 비해서 좀 늘은 건가요? 어떤가요?
네, 탈북 난민과 망명 신청자 수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망명 신청자는 지난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엔이 1년 전 발표한 2011년 통계에서 탈북 난민은 1,052명, 망명 신청자는 490명이었습니다.
네. 탈북자들이 주로 난민 신청을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네, 유엔 관계자는 VOA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가장 많이 망명을 신청한 나라는 캐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지난해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는 719명이고요. 다음이 벨기에로 107명입니다.
또 미국에도 탈북 난민들이 좀 있죠?
네.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가장 많이 받아서 살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이었는데요.
네.
미 국무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5월 말 현재 1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은 기자와 함께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와 또 전 세계 탈북 난민 상황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사 상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When I Was Your Man.
your hand. Should've gave you all my hours when I had the chance.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all you wanted to do was dance. Now my baby's dancing, but she's dancing with another man. My selfish ways caused a good, strong woman like you to walk out my life. Now I never, never get to clean up the mess I made. Oh, and it haunts me every time I close my eyes. It all just sounds like ooh. Too dumb to realize that I should have bought you flowers and held your hand. Should have gave you all my hours when I had the chance.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all you wanted to do was dance. Now my baby's dancing, but she's dancing with another man. Although it hurts, I'll be the first to say that I was wrong. Oh, I know I'm probably much too late to try and apologize for my mistakes, but I just want you to know. I hope he holds your hand, give you all his hours when he has the chance.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I remember how much you love to dance. Do all the things I should have done when I was your man. Do all the things I should have done when I was your man.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3천여 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전담 부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 디도스 대란과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또 올 3월 발생한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장경욱 기무사령관도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해커들을 이용해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매번 새롭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사이버 테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상대방의 인터넷망과 전산망에 불법 접속하는 것을 사이버 공격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 서버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서버만을 대상으로 불법 접속을 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공격 목표가 되는 서버를 정하지 않고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하는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주로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외부의 침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드 시사상식, 오늘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수첩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우 기자가 기자 수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접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전쟁 기념 전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네. 개관식 행사 취재한 얘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미 국방부 청사가 규모가 엄청나서 네.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국방부 청사 정말 큽니다. 네. 제가 직접 가봤더니 네. 그러던데요. 네. 전 세계 공공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면적이 60만 제곱미터나 되고요. 네.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국방부 공보관의 안내를 받아서 건물에 들어갔는데요. 워낙 크다 보니까 한참을 걸어서 들어가야 했고요. 네. 조금 가다 그만 그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저런.
예. 이 건물 모양이 오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영어로 펜타곤, 그러니까 오각형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죠.
네.
이 펜타곤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2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또 보태서 한국전쟁 기념 전시관을 보는 또 관광객들도 전 세계에서 몰려들겠네요.
네. 개관식 때는 특별히 초청받은 미국과 한국의 인사들하고 또 취재진들만 갔었는데요.
네.
일반인들에게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기념관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또 베트남 전쟁 기념관하고 가까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20세기 전쟁사를 실감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전쟁 기념 전시관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다른 전쟁 기념 전시관하고 마찬가지로요. 국방부 청사 복도 양쪽 벽에 각종 사진과 또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전시관들은 복도 한 곳을 따라서 한 2, 30m 정도 쭉 그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전쟁 기념 전시관은 복도 4개가 만나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 더 붐비는 곳이라 관심도 더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시관 중앙에는 특별히 대형 TV 화면을 설치해서 한국전쟁에 관한 각종 사진 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국방부 직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 화면을 쳐다보는 모습 자주 보였습니다.
네, 자리가 좋네요.
네.
자, 기념관에 전시된 자료들도 많겠네요.
네, 미국 육해 공군 또 해병대 해안 경비대로 구역을 나눠서요 자료를 이제 각각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에 치열했던 전투를 설명하는 사진 또 지도 또 당시 신문 기사가 전시돼 있고요.
네.
1950년 6월 25일자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인데요.
네.
그날 미국 롱비치 인디펜던트 신문이 발행이 됐고 이거를 이제 크게 확대해서 벽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 신문이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싣고 있는데
네.
정말 그 대문짝만하게 확대해서 벽에 걸어놨더군요.
그렇군요. 전쟁에 쓰였던 물건도 전시돼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한국 전쟁에 사용됐던 기관총과 소총 또 대검을 실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썼던 전투복과 철모, 또 전투기 조종사의 헬멧, 또 군함에 달려있던 종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또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나와 있는 자료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떤 자료인가요?
한글로 된 자료라서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른 자료들은 이제 주로 영어로 돼 있고요.
네.
한국전쟁 당시에 그 젊었던 김일성 주석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반공 포스터 또 반공 삐라입니다.
네.
공산당과 싸우는 유격대를 도우라 이런 구호가 쓰여져 있고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한 채 풍요롭게 사는 김일성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개관식에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습니까?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하고요.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용사 30명 정도가 왔고요. 미국 국방부와 주미 한국대사 간 관계자, 또 취재진까지 앞에서 개관식장에 모두 한 2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할 만큼 중요한 행사였네요.
네, 올해가 한국전쟁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요. 의미가 큰 행사였습니다.
네, 당연히 장관 축사가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r efforts and your noble cause will live on.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노력과 또 고귀한 희생 덕분에 한반도의 역사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정치 또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이 참전 용사들의 공이 컸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또 올해 60주년을 맞는 미국과 한국의 그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두 나라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주미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평소에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참전 용사들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흔히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 전쟁을 이제는 잊혀진 승리로 다시 자리매김할 때가 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I think the underlying emotion is one of pride. That is to say, I fought the war and look at the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 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참 귀에 익은 얘기인데요. 한국 전쟁을 왜 잊혀진 전쟁이라고 미국에서 부르는 거죠?
네,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이미 치른 뒤에 이제 곧바로 일어난 전쟁이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적었습니다. 2차 대전은 전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또 그 피해도 엄청났죠.
네.
하지만 한국 전쟁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 한반도에서 일어났고요. 또 규모도 2차 대전에 비해서는 아주 작았습니다.
네. 개관식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 참 남다른 감회였겠습니다.
네. 잊혀진 전쟁에서 잊혀진 승리로 다시 자리매김하자는 말에 크게 감동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관식 그 행사가 이제 끝난 다음에 참전 용사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대부분 80대 노인들이었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다는 제시 잉거하트 씨의 말 들어보시죠.
They treat us like heroes. We was doing our job, what we was trained to do. But I.
네, 잉거하트 씨는 올해 81살인데요.
네.
한국 국민들의 환대에 늘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신은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한국 국민들이 참전 용사들을 영웅으로 대접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정정하시네요.
네.
이 한국은 물론이고요. 미국에서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미국 사회에서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대단하지요.
네.
헤이글 국방장관도 개관 기념식이 끝난 뒤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네.
당신들의 희생에 늘 감사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도 2차 대전 참전 용사고 또 나 자신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특별히 한국 전쟁 종전 60주년을 맞아서 계속 이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의미가 있었던 행사인 것 같습니다.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시사와이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My Kind of Town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희였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ow this could only happen to a guy like me and only happen in a town like this. So may I say to each of you most gratefully, as I throw each one of you a kiss, this is my kind of town, Chicago. My kind of town, Chicago is. My kind of people, too. People who smile at you. just grin like a clown. It's my kind of town. Chicago is my kind of town. Chicago is my kind of razzmatazz, and it has all that jazz. And each time I leave, Chicago is tugging my sleeve. Chicago is the Wrigley Building. Chicago is the Union Stockyard. Chicago is one town that won't let you die.